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 그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스승이 훌륭한 분일수록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스승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사상을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의 가르침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걷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본문 자체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25절에서 27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에 의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함께 처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미에서 그들은 참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군중 속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3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예배자라고 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진 않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내가 단순히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와 처자, 아내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자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첫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죠. 주님께서 제자도를 설명하고 계시는 사복음서의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곳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궁금점,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20장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다섯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끝나고 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 번째였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미워해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다. 아내를 얻은 자, 우리가 요즘에 그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배우자를 얻은 사람들, 아내와 남편을 얻은 사람들은 복을 얻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여호와의 은혜로 한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심은 우리에게 기업을 있게 하시며 여호와의 기업을 주심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아내를 얻게 되는 것과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열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배웠는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아내를 미워해야 되고 자녀를 미워해야 되고 더 나아가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지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우리 원어적으로 그 원뜻을 잘 해석해보면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알고 있는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이러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떠한 대상보다 덜 사랑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모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지라도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덜 사랑해야 되는 그 결정권, 그 선택권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모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저 깊은 산속에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의 가장 최우선순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랑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자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사랑의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곧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이전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부분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가? 왜 그 힘든 상황에 던져지게 되는가? 이 사실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전혀 무관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어려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결과물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십자가라는 이러한 단어를 가져와서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내 십자가야. 내가 품고 가야지. 아, 저 사람은 내 십자가야. 아, 이 상황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야. 내가 안고 가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이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여기서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얻어지는 고통과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얻어지는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고난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렇게 도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을 믿겠다라고, 주님을 닮겠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따르겠느냐? 여전히 나를 선택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언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가? 우리는 언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때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언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주님과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은 이벤트나 퍼포먼스나 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날마다, 너희가 날마다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진리와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도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어떤 박해, 핍박은 겪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들을 차치하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짊어져야 될 여러분만의 십자가, 여러분 개개인의 각기 다른 그 십자가는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두 번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희생을 통한 제자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던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건축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망대를 건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을 앞둔 왕의 처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둔 왕은 수적으로 열세,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게 되면 곧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이 왕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제자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망대를 건축하는 일과 전쟁을 앞둔 왕의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는 것, 비용을 계산하는 것,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맺으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던져주셨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도, 제자의 길에는 분명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희생,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닮고 싶어 합니까?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로부터 얻어지는 특권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라면 내가 따라갈만 하겠다. 야, 내가 저 사람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콩이고 떡이고 밥이고 떨어지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인생 걸만 하겠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특권을 바라보고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우리 집안이 조금 더 이전보다 괜찮아지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니까 병고침 얻는다더라, 예수 믿으니까 승진한다더라, 세상에서 떨어지는 이런 부산물들로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참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선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적당한, 합당한 희생과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예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자 주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계명들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옳은 행위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셨던, 선생님 당신이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미 내가 어려서부터 해왔던 일들입니다. 이제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할까요? 라고 어쩌면 좀 거드름을 피는 모습으로 주님에게 접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는 눈동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구절이 조금 틀렸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시 말하면 나를 온전히 따르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네가 움켜쥐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내게 와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메시지 성경에서 누가복음 14장 3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말했습니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사람입니까? 계획입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재물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에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식,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 제자는 바로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른다는 것은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기를 부인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닮아야 될 모습이 아닙니까? 그가 가진 모든 영광의 풍성함을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내려놓음을 우린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 너희도 나를 따르겠느냐? 너희도 내 제자가 되겠느냐?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소유와 인생의 가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가졌는가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주님은 얼마나 비웠는가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제자가 되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희생하고 소비하고 헌신하며 주를 따르는 길에 온전히 나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